우리가 지난번에 그 기초지식 쭉 하면서 181페이지 할 차례죠. 자, 심리정신계 할 차례죠. 우리 몸에 지금 계통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소화기계 있었죠. 두 번째, 호흡기계 있었죠. 세 번째, 심혈관계 있었죠. 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처음부터 쭉 넘겨보면서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심혈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 근골격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골격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고 피가 혈액순환이 되고 뭐 밥을 먹고 다 하지만 배설이 안 되면 곤란하죠. 그죠? 배설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비뇨생식기계도 굉장히 중요한 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처럼 덥거나 이러면은 피부에 열이 나죠.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뭐 열나고 땀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피부잖아요. 그죠? 피부계. 그 다음에 피부계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신경계. 예.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 치매 공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치매나 또 파킨슨, 뇌졸중 이런 것들이 신경계 질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계죠. 예.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해당이 되죠. 그죠? 시각, 청각, 또 후각, 미각, 촉각이죠. 그죠? 이 감각기계에 이상이 있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가 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감각기계의 질환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자, 쉬는 시간에 뭐 이야기 하시죠? 자, 내분비계가 있었죠. 이 내분비계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상이 생기는 어떤 부분들이 내분비계에 많이 그 내분비계 질환으로 이렇게 하죠. 보통 보면 대사 이상 질환. 네? 지금 그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지금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찾아보세요. 지금은 어디냐 하면 178페이지. 자, 내분비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환은 꼭 시험에서 안 빠지는 당뇨병, 그죠? 당뇨병은 3대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다음, 다뇨, 다식. 예. 요게 3대 증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대 부작용, 3대 합병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눈, 그죠? 그 다음에 신장, 말초신경. 이렇게 해서 3대 합병증이 있어요, 당뇨는. 그래서 밤에 자다가 보면 다리가 막 저리저리하고, 그죠? 다리가 뭐 툭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뭐 이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말초신경에 합병증이 오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우리가 감각기계 배우면서 노령이 되면 백내장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노인성 백내장. 근데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백내장이 더 잘 와요. 근데 당뇨를 갖고 있는 분이 백내장을 앓게 되면 이거는 당뇨성 백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가장 많이 오고 당뇨성 백내장은 실명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빨리 눈만 치료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당뇨를 조절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당뇨를 조절하면서 이 백내장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놔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또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일반 그냥 그 노인들은 당뇨가 없으면 그냥 이거 백내장 수술을 해서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 넣어주고 이러면 아주 잘볼수 있어요. 아주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하더라고. 너무 밝게 보이고.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당뇨부터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조절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요양보호 활동을 하게 되면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병에 대한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심리정신계 할 차례죠. 181페이지. 뭐 심리하고 정신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뭐 비슷하죠, 그죠? 엄격하게 따지면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저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오는 거는 기질적인 질환이라 하거든요. 기질적인 질환이라 그러고, 그냥 아무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기분도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그죠? 뭔가 뭐 하여튼 뭔가가 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신체에 원인이 없는 것들은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기질적인 질환이다, 기질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면, 그런데 몸과 마음은 그 마음하고 관련된 거죠. 심리 정신은 몸과 마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문제가 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 중에 요양보호 활동을 할때 신체적으로만 도와줘도 안 된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을 배려를 해주면서 같이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정말 훌륭한 우리가 돌봄 제공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님들은 나중에 다그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양보호사라는 어떤 직업 자체도 몸이, 마음이 다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그걸 좀더 돌봄 제공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할수 있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자격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더 전문인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인은 몸만 돌봐서 안 된다. 심리적인 것도 돌봐주고, 또 심리적인 것만 자꾸 헤아려줘도 안 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것도 우리가 같이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그 기초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누가 이 정도면 지난번에 하시더라고. 의사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의사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알아야 될지도 몰라. 소소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나중에 의사한테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의사는 큰 것만 보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굳이 막 해가지고 내가 뭐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을 예를 들어서 어디가 편찮으시면 내가 어느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뇌과에 가야 되는지, 신경과에 가야 되는지, 피부과에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에 가야 될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체 계통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정신계는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꾸 노화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줄어들죠.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죠, 그죠?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탈모도 오고, 골다공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그때 그때에 오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우리가 갱년기 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그때 우울해지면 갱년기 우울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질적으로 이게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병도 여러 가지가 진짜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궁암도 많이 생기고 유방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조금씩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 가면 맞아. 골다공증 생기고 막 심하면 호르몬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정말 굉장히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기분도 좋아지고 그죠? 막 그렇게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호르몬 치료 심하면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나 정신도 역시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지 싶은데 노인이 되면 우리가 3대 노인들의 3대 문제가 있다고 했죠. 노인이 되면 우리가 많이 겪는 3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였죠? 그죠? 예. 첫째는 돈이 없잖아요. 빈곤이에요. 가난이죠. 그죠? 두 번째는 질병이죠. 병이 자꾸 생기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러니까 돈 없고 아프니까 어때요? 친구들 만나러 자주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도 아프면 못 나갈 수도 있고, 또이둘다 문제가 있어도 못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 고독해진다는 거죠. 이세 가지가 노인들의 제일 큰 문제죠, 그죠? 노인들, 요즘 노인들은 뭐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우리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일정한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가 은퇴하거나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없고 본인이 이때까지 모아놓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직장에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꽃감 빼먹듯이 요새 빼먹고 있다, 돈을. 그놈 그뭐저 퇴직금 얼마 받아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었어. 이거 지금 뭐 언제 동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 한 그때가 2000년 초니까 지금 2020년이죠. 20년 전이네, 그죠? 그때 제가 이제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실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투석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 3회를 대개는 오셔요. 두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두번 하시는 분은 신장 기능이 그래도 조금 나은 분이고 아주 신장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 3회를 오셔요. 격일로. 격일로 와서 4시간 동안 병원에 와서 피를 걸러가지고 집으로 가시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국가에 지원이 없었어요. 지원이 없어서 본인 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이제. 본인 돈안 내요. 그 혈액투석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이제 본인들이 돈, 이게 경제적으로 좀, 걱정을 좀덜 하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지만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화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마음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죠? 몸은 아프고 하루 종일 우울하겠죠. 그리고 막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굉장히 내향적이 되고 그다음에 수동적이죠. 본인이 뭘 이렇게 누구 자녀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소리를 못 하죠. 맛있는 거좀 사주고 이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이제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녀들이 억지로 가작해야지 이제 딸뭐 하지 못해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제가 오늘 이제 산책을 또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74세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위로한다고 이제 오셔서 아 그래 그때 가는 게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그 정도 살면 막딱 맞게 가셨다 좀 아쉽고 그럴 때 가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그 말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위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어버이날 좀 며칠 안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이러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 어머니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 계셔도 괜찮았을 건데 그죠? 20년이면 이제 94시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에 지금 거의 보면 뭐 99세 정말 뭐 이렇게 사시는 분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요양원에 실습 가실 거예요.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시설에도 가시고 요양병원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입원해 계시는 분들 보면 100세가 넘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양원에나 요양병원에 오셔가지고 백수를 맞으셔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삶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아마 가시면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내 건강을 신경 써서 이렇게 사시면 뭐 100세가 넘어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기 활동하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유명한 연세대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김형석 박사님이라고 지금 102세인가 이렇거든요. 아직도 강의하러 다니시잖아요. 강의하러 다니시고 책 쓰시고 등산 다니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 그렇게 이렇게 아주 내 삶의 질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조금만 더 사셨으면 우리가 좀더 그때보다는 좀더 잘해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죠? 좀 계셨으면 지금은 하고 싶다는 거좀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막 사는 게 너무 바빴어.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아이 키우고 그죠?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민폐만 끼쳤지 별로 내가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뭐 한창 이제 그때 뭐 하면 우리가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또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참 손이 오그라들 막 그렇게 살았으니 별로 해드린 게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남들은 100세 시대에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 어머니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생각하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수긍을 하고 그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 부모님 세대는 그렇고 이제 우리 세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그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그래서 제 소원은 998823사예요. 998823사. 근데 99세까지 안 살아도 좋아요. 뭐 그죠? 단지 9988은 상징적 의미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네 발로 다니다가 막 조금 감기 앓듯이 그러다가 가면 좋겠다. 그게 저는 제 소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나 깨나 998823사 이제 이렇게 이제 염원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수동적이고 조심성이 많아지고 그죠?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이 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면 뭘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렇게 하는데 열 지갑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갑을 좀 두둑하게 이제 지금부터 채울 이제 국리를 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경직되죠, 그죠?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 막 하자 뭐 이렇게 못하죠, 그죠? 마음 자체도 굉장히 경직되고 몸도 경직되고, 그죠? 그다음에 옛날에 좋았던 거를 많이 회고하게 되거나 본인이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자녀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녀들은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죠. 아, 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본인한테 잘해주면 그게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의존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정리해줄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내온 몸을 바쳤어. 내온 정신을 바쳐서 자녀들을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착심도 크고, 특히 엄마들이 그렇죠? 엄마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거죠. 엄마들도. 그래서 이런 의존적이거나 애착심이 너무 깊으면 더 외롭고 더 이런 쓸쓸해지고, 그죠? 더 비참한 마음을 나중에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정신계의 주요 질환은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울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울증과 선망이라는 두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노인들의 거의 한 1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잖아요. 노인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죠. 노인 자살률이.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본인 스스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그게 우울증인지 몰라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죠?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좀저 우울증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난 우울한 건 없어. 그냥 입맛이 없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각이 어렵다는 거죠. 이 우울증의 특징이. 그래서 병원 잘안 가시려고 그러죠. 그것만으로는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고 내가 뭐 미쳤나? 정신과를 왜 가? 정신건강의학과 가자 하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느냐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혹시 우울증이 심할 때는 우울증 그 자체보다는 다른 걸 핑계 삼아서 가서 한번 진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자 하면은 막 화를 많이 내세요. 보면 이제 하다 하다가 나를 이제 뭐 약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하나 앉아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죠, 그죠? 182페이지. 이 우울증의 원인은 아무 문제 없어도 올수 있습니다. 그거는 뇌에 어떤 그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 아랫께도 보니까 생로병사의 그 이시영 박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와서 세로토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많이 분비시켜야 우리가 즐겁게 살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시키려면 좋은 거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모든 걸. 그다음에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좀 기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키는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장수하면서 9988할수 있는 방법들을 이시영 박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에 제가 이제 정신과에도 이제 좀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 잠깐 같이 계셨어요.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가셨죠. 서울이 이제 삼성병원 보육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맨날 그 삼성재단에서 이제 했던 건데 고려병원이라는 데를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 그 서울 삼성병원에 근로 가셨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그 삼성에서 하는 그 실버타운이 있어요. 그 실버타운의 자문의사로 계속 이제 활동하시면서 또 연구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땐참 멋있었거든요. 잘생기고. 그래갖고 아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직원들이 굉장히 그랬고 그분도 굉장히 아주 존경받을 만큼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이래서 다들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TV로라도 그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노령이 되면 굉장히 많이 변화해서 이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 이상이 잘 생긴다. 잘안 나. 이 분비가 잘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도파민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화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다음에 혹시나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발병은 안 됐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진행되는 동안 잘 모르죠. 좀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래도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해서 어지럽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구 정상은 어지럽고 뭐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전구 정상일 수 있어요. 좀 피곤하고 이런 것. 근데 그때는 뇌혈관이 막혔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안 하죠. 서서히 막혔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리면 쓰러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터져버리면은 더 다른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의식이 없어지든가 사망하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치매. 본인이 잘 모르는 이런 치맥기가 있을 때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피질 이런 데서 나오는 호르몬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호르몬들이 줄어들거나 또 많이 안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거나 나와야 될 분비는 나와야 될 호르몬은 줄어들고 안 나와도 좋은 호르몬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가 제일 슬픈 게 누구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 친구. 그죠? 친구나 배우자. 이 배우자나 친구가 사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100이라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도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다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제일 큰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또이 100이 되는 스트레스가 젊은 사람들은 이사 다니면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노인들은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겪어왔지만 가장 큰 거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져요. 병에 대한 저항력도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어떤 오는 스트레스나 힘드는 거에 대한 저항력도 자꾸 줄어들게 돼.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뭐 수술을 했다거나 어떤 질병이 많이 심화됐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우울증은 좀 가족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절대 유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염색체가 다 이제 뭐그 이제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 중에서 또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자꾸 예방을 할수 있도록 예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그리고 이 우울증의 정상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그런 기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우울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우울했다가 괜찮아졌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했다가, 그죠? 또막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또막 이만큼 우울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조울증,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조울증. 조증, 우울증, 이렇게 하죠. 우울증은 우울증, 조증은 기분이 너무 막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노인들은 되게 보면, 조증이 오는 경우는 노인들은 아주 드물어요, 보면. 그래서 우울증이 훨씬 더 계속 지속이 된다.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그죠? 뭐, 그냥, 뭐, 슬픈 것도 별로 표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밋밋해. 뭐, 세상 만사 그렇지, 뭐. 그냥 만사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식사를 잘안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힘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생각했듯이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책감을 새롭게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못해줘서 뭐, 자, 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절망감,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고 치료가 안 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병도 있고, 그죠? 뭐 자녀들은 바쁘니까 찾아오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이 길어지고, 그죠? 전화하면 바빠갖고 통화도 오래 못하고, 그죠? 거기다가 요새는 자녀들도 또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우울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데, 혹시 나중에 돌보다가 아이고 나는 그만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사로 생각하지 말고, 여사로 듣지 말고, 죽는다는 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죽고 싶다 이러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기는 왜 죽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아이고 포시라버 가지고 가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또 그죠? 우리 사투리라. 다른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생각은 굉장히 몰아붙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죽음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본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굶어 죽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뭐 끈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막 끈 같은 거를 이래 해가지고 본인 나중에 정안 되면 내가 그렇게 자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 그렇게라도 죽어야 되겠다, 내가 며칠을 굶어도 뭐 죽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라는 거죠. 자살 예방의 첫 번째 조건은 자살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 자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바로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뭐 그런 단서가 보이면 집안에 그런 것들을 치우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치워주는 것이 훨씬 더, 아 그래, 아 저렇게 치워주니까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게 하냐고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치워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거죠. 청소년 자살 예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노인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다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건망증도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치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그 치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울이 이 치매 증상하고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더 요약하면 우울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우울증은 노인들의 우울증은 잘 드러나지 않고 불면증, 그 잠을 잘못 자거나 불안한 것들, 안절부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 아프다, 머리가 무지근하다, 그냥 뭐 특별히 어디 막 그거 한데 없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특징적인 어떤 우울증의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잠안 자고 밤에는 또 잠을 못 자고 막 뒤척거리다가 어떻게 늦게 잠들어 가지고 낮에 또 계속 안 일어나고 누워 계시는 분이죠. 가보면 깊이 잠을 안 자요. 얕게 이렇게 막 자다 깨다 낮에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불면증의 한그 수면의 어떤 방법들이 패턴이 지금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183페이지 보시면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이게 발병은 갑자기 발병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격히 발병하고 치매는 서서히 발병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아봅니다. 치매도 우울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우울은 더 빨리 발견이 되고 치매는 아주 심해질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은 짧은 기간, 치매는 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죠. 그렇죠? 우울증은 대개는 보면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는 경우에 많고, 치매는 과거에 정신과적인 병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울증은 기억력, 내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망증이 왜 이리 심하지?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하지만 치매는 어때요? 아예 기억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옛날에 그 기억 안 납니까? 이러면은 뭐 본인은 몰라요. 모르면서 아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 거는 또잘 기억하잖아요. 보면 치매가 아주 옛날 건잘 기억하지만 최근에 거, 방금 전에 했는 거 이런 거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은 기억력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은 귀찮아가 모른다고 해요. 물으면은. 근데 치매는 정답은 아니지만 뭐라도 갖다 붙여요. 대답을 하고 말을 해요. 저 물으면. 그래서 우울증은 인지 기능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기분이 좋으면 본인이 뭐 대답도 잘하고 잘뭐 지금 몇시몇 지금 몇 시고 몇월 며칠이고 이런 거다잘 알죠. 그죠? 사람에 대한 것들도 기억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매는 이런 것들이 쭉 일관되게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은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이나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는 것도 생각하기 싫고 옛날 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뇌중에 건망증이 아주 이게 기억이 많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치매는 장기 기억은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있는 거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은 항상 그 우울이 먼저 시작되지만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된다는 거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울은 기분이죠. 우울증은 기분이 안 좋은 게더 먼저 시작이 되지만 치매는 기억력이 더 먼저 떨어지고, 뭐 우울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지만 치매 자체가 어떤 그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밋밋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화나거나 이런 거는 화나거나 분노나 이런 표현도 되게 잘합니다. 보면. 그래서 요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도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특히 급격히 발병하는 것은 우울증, 서서히 발병하는 것은 치매. 그렇죠?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우울증, 근사치 대답하는 것은 치매. 그렇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 우울증. 그다음에 단기 기억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은 치매죠. 예. 그래서 이 치료나 예방은 우울이 너무 심해서 밥도 안 먹거나 안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고 본인이 만사 귀찮아 가지고 자기 개인 위생도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어때요?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 위험도 많아지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어떤 게돼 있다면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관찰해서 잘 보호해주고 내가 없는 시간에는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좀잘 해줘야 되겠죠. 잘 관찰하도록. 그리고 이런 그 대상자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뭐 이게 아들도 잘돼 있고 딸도 이렇게 자주 오고 그죠? 다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 뭔 걱정이 있어서 그러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러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아이고 차라리 공감해 줘야 돼요. 아이고 뭐 어떤 게 힘드셨어요? 뭐 이런저런 다 그래요. 그참그 힘드셨다고 생각이 많이 드시나 보네요. 본인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힘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자꾸 타인으로서의 내가 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이고, 뭐 이렇게 뭐 내보다 훨씬 낫구만. 뭐가 걱정이 있어가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울하고 힘들다 이러면 뭐 어떤 게 그렇게 우울하고 힘드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내보다 나아. 그죠? 그러면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만은 뭘 그래 그 사서 걱정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우 그래 그런 게 걱정이 되시나 보네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와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나 대상자가 어떤 느낌이나 분노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때 이런 것들도 아이고 그래 뭐 딸이 뭐 전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오다가 요새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갖고 뭐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그죠? 어떡해요? 아이고 그딸참 나쁘네. 뭐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는 거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데 나는 봐서 한 달에 한번 와도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상자가 전에는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오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면 본인이 화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요새 자주 안 온다고 화가 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죠. 있는 사실 그대로 내 감정을 엿치 말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고 딸이 정말 나쁘네 이게 아니고 그리고 딸을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딸이 그렇게 자주 안 와서 하루 걸러 오다가 늦게 와서 화가 나셨네요.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 자체를. 그래서 계속 하여튼 옆에 좀 있어주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관심을 보여줘도 나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돼 있으면은 전혀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바깥으로 좀 모시고 나가서 좀 걷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을 만나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성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햇빛을 받으면서 많이 걷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선망이죠. 선망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헛소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죠? 내가 했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못 들어요. 그 자기 얘기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거나 정서적이거나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장애가 생기는 거죠. 밤낮을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가장 흔한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어떤 경우에 사람도 잘못 알아보고 막 그저 설치고 이런 경우 있죠. 간 나쁜 분들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간경화증이 심해지면 어떡해요? 치료하는 도중에 막 갑자기 간성 혼수가 오기 전에 막 설치는 경우 있어요. 발작하고. 그죠? 이때는 보면 몰라요, 얘기해도.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이제 그 연세가 많아지시고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아주 막 극에 달했거나 이러면은 이런 선망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어른들이 아마 같이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연세가 되게 많으시다 보면 아, 지금이 몇인지,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안 왔는데도 누가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이럴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혼돈 상태. 그래서 이때는 인지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병적인 증상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안 왔는데 누가 왔다 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소리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병을 해요. 수술 후에도 생기고 나이가 너무 많은 노령일 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거 생기는 원인들이 보면 우리가 영양소가 불균형이 되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인지 기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염분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도 보면 이런 선망 상태가 많이 생기죠. 나트륨, 그죠? 부족. 그래서 몇 주나 몇 달까지도 이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치료를 하면 빨리 좀 좋아져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이런 선망 상태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냅두면 계속 그 상태로 있다 돌아가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경우는 보통 보면 혈액 검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전해질 검사라고 해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검사를 하면 나트륨이나 칼륨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도 그렇게 혼돈 상태, 선망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고령이거나 치매가 아주 심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다 인지가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 뇌질환을 심하게 앓았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만성 신기능 부전, 우울, 탈수돼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영양 상태가 불량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술을 되게 많이 마시면 어때요? 술에 취하면 우리가 나중에 기억 못 하죠. 자기가 했던 행동. 그리고 그때 했던 행동들은 현실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은 술을 좀 드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좀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술 취하면 본인이 전혀 그 어떤 행동을 하고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뭐안 보이는 사람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것처럼 욕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원래 뭐또 먹은 마음이라고 그러기는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굉장히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됐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술 먹고 이제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막 푸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약물을 어떤 경우에 어떤 약물들은 이 선망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집에서 와상 상태로 지낼 때 이런 상황들이 잘 생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드물게 유치 동요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억제되는 못 움직이거나 몸을 딱 묶어 놓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팔을 팔다리를 묶어 놓는다든지 몸을 이렇게 가슴 못 움직이거나 가슴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 선망 상태가 되면 워낙 설치기 때문에 억제대를 또 많이 해요. 근데 이 억제대를 하면 또더 설쳐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억제대를 안 하고 약물이나 이런 것들로 치료해서 이제 진정시키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굉장히 잠이 덜 깼거나 졸리는 상태처럼 아주 몽롱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 자체도. 그리고 주의력이 없어지고 아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죠. 그게 수일이나 어떤 경우에 수주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사람,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없어지죠. 누군지 못 알아보고 지금 낮인지 밤인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서 불안정, 편진망상은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다르게 보고 의심하는 경우죠. 우리가 편집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그래서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배우자가 계속 자기 몰래 바람을 피우고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 몰래 외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잘 짜여진 각본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 진짜 같아요.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다니까요. 그거를 잘 하여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선망 상태에서도 이런 편집적인 편집망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장애라든지 인지장애, 초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치매와 동반돼서 생기기도 하고 선망 자체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과 치매의 비교표 2-3 있죠. 그죠? 요거를 한번 잘,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구분하는 것, 아까 또 치매와 우울증 구별하는 거, 요 비교하는 것들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선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급성이죠. 갑자기 나타나니까 급성이죠. 근데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니까 만성이죠. 그죠? 선망은 치료하면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치매는 치료해도 회복이 안 되죠.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치매는 말기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중증 상태가 되면 사람을 더 몰라보죠.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네, 치매는 생리적 변화 별로 없어요. 신체적 변화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걸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래 생존해요. 그래서 치매 가족을 둔 분들은 보면 대개 간호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물으면 거의 10년이에요. 요즘 10년도 넘겠죠. 영양 상태가 이런 것들이 잘 좋으니까. 그렇죠? 거의 집에서 케어한 분들도 물어보면 어른이 치매로 돌아가셨다 이래서 이제 상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10년 했다, 15년 했다 막 이러는 경우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셔서 그 시어머니를 10년간 케어했어요. 돌보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본인 나중에 치매 걸렸어요. 본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본인도 치매에 걸려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치매에 걸려갖고 한 10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보는데, 그래서 치매 대상자를 우리가 돌볼 때는 가족이든 아니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족은 스트레스가 더 커요. 왜냐하면 치매는 가족을 다 찢어놓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까 있었잖아요. 이 망상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도둑망상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며느리를 신뢰하는 경우가 참 없더라고요. 치매가 되면. 평소에 사이가 참 좋은 분인데도 치매가 오니까 며느리를 의심하고, 그죠? 며느리가 밥안 준다고 이러고, 그죠? 그 아들이 오면 아들한테 며느리가 밥안 준다고 막 이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계속 되니까, 계속 되고 밥을 줘보면 막 허겁지겁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배우자가 밥을 좀 조절해 주나? 안 주는 건 아닌데, 뭐 대소변 실금 있고 이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밥을 좀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계시는 며느리는 어때요? 자기는 막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하는데도 남편이 그래 보니까, 저 혹시 니밥좀그좀 충분히 주지?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화가 막 나게 되고 자꾸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차들 오죠, 그죠? 같이 살지 않는, 동거하지 않은 가족 자녀들이 오잖아요. 딸이나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오면은 막 욕하잖아요, 또. 형수 욕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줄 알거든요. 엄마 말을 믿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어머니 그 케어하다가 본인도 치매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분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갖고 시동생이 와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럼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갖고 문 앞에 내려놓고 왔대요. 문 앞에 내려놓고 집에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어머니를 다시 차에 싣고 왔더라잖아요. 집에 안 데리고 들어가고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형 집에 다시 모시고 왔더라. 그래서 형제가 아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고 사는,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가족이 정말 협조해서 잘 보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는 가족을 다 찢어놓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족들은 굉장히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식의 변화가 선망은 많이 있고, 치매는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없어요. 뭐 정신이 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혼수 상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치매는 주의 집중력이 없죠. 저 집중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막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뭘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선망은 급속도로 주의 집중이 그 순간에 떨어지지만 나중에 좋아져요. 병이 좋아지면서. 근데 치매는 서서히 서서히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예 협조가 잘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선망은 수면 양상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낮에 많이 자거나 밤에 안 자고 설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치매는 뭐 수면 양상 자체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뭐 밤에 많이 잔다, 낮에 많이 잔다 이렇게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나중에 상태가 심해지면서 야간 배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밤에 안 자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죠? 낮에 그 대신 자꾸 자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가능한 밤에 자도록 해주고 낮에는 좀 잠을 안 자도록 자꾸 활동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선망의 치료나 예방은 우선은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검사해보고 혹시 몸에 염분이 너무 부족해서 소금기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게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죠. 이렇게 염분이 좀 들어있는 주사가 있어요. 수액이 있어요. 그걸 맞기도 하고 그죠?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아주 드라마처럼 좋아져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뭐 칼륨이나 이런 게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원인이 고쳐져도 정상은 뭐 일정 기간 지속될 수는 있는데 거의 많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하면. 근데 그 약물요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비약물요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약물요법을 하면서 항상 이 비약물요법을 같이 해줘야 돼요. 어떤 건가 하면 진압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낮에는 어떻게요? 우리가 진압력은 뭘 보죠? 지금 뭘 본다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거나 장소를 알거나 시간을 잘 알면 진압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오리엔테이션 받으셨죠? 여기 처음에 오신 날. 이 수업 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아,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죠? 결석은 얼마까지는 되지만 얼마 이상 하면 안 되고, 그죠?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여기는 지금 식사를 원래 안 하니까 그런데 주간반은 하루 종일 하니까 토요일 날 식사 어떻게 해요, 참? 김밥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마주 앉아가 이렇게 먹는 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어때요? 김밥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오리엔테이션이죠. 이 수업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은 언제 치고? 어떻게 치고? 그죠? 뭐 대구 가서 칠 사람? 안동 가서 칠 사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진압력이라는 건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을 아느냐, 그죠? 시간이 지금 몇이냐, 뭐, 또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죠? 낮이냐, 밤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진압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 진압력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압력은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진압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그 뜻을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나 하는 거를 진압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낮이라는 걸좀 알려서 햇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너무 강한 햇빛이 들어오면 또안 좋죠. 그러니까 얇은 커튼하고 이중 커튼을 해가지고 얇은 커튼으로 햇빛이 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개인 사물이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손자를 되게 좋아하면 손자 사진을 좀 옆에 갖다 놓으면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모르면 달력이나 시계 같은 것들도 큰 거, 저런 숫자를 볼수 있는 저희 지금 전자시계 같은 것들도 괜찮고, 근데 숫자가 없는 뭐그 숫자 있잖아요. 라틴으로 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면 아주 예술적으로 시계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뭐야 숫자도 없고, 그죠? 점만 이렇게 뭐한네 개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치매 대상자나 이런 선망 대상자나 이런 사람한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로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되고 숫자가 다 있고 초침 분침 이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 일상생활 절차나 규칙 도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집중도 안 되니까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신체 통합성 유지라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그렇죠?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본인이 할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항상. 노인 우리가 그 돌봄을 할 때, 요양보호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가 다 해주면 굉장히 빠르고 편해요. 오히려 동작이 느리고 그죠? 뭐 행동도 굼뜨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해주면 더 많이 할수 있고 이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할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요양보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이나 목욕, 마사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를 좀할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접촉하는 사람 수를 이 혼돈 상태에 있는데, 그죠? 선망 상태는 혼돈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오고 이러면 어떡해요? 어수선하고 이러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사람, 가족, 가까운 가족 외에도 뭐 다른 사람은 좀 나중에 좀 좋아지면 면회하고 그죠? 아주 가까운 늘 같이 지내던 사람 정도로만 만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굉장히 초조해져요. 설치고 이러면 본인도 막 초조감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할 때, 아, 이 사람 초조하고 불안해하니까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고 부드럽게만 하면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하면 되고 안 되고 그죠? 이게 분명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때 우리가 주변의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하는 게 분명히 거슬리는데 말을 못해요. 돌려 돌려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리고 돌려 말하면은 바로 말해라 하고 차라리 또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사소통을 좀 배우셨어요? 그 아직 안 배우셨어요? 김현진 교수님 하시지 싶은데 의사소통할 때 보면 우리가 I 메시지, 나 언어 전달법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가 그래가 내가 되게 화가 난다 이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이래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보면 학교 갔다 오면 뭐 애들 얘기 잘안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그쵸? 지방에 문탁 닫고 들어가고 아이 니는 막 맨날 갔다 오면은 막문 쳐닫고 막 응? 혼자 극하나 좀 말이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답답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낸다고 보면 그래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아 네가 와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단호하고 그 이런 혼돈 상태에서 뭐 야단 쳐봤자 그 야단이 뭐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준다. 목소리 자체는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 해요. 누구든지 보면. 그리고 항상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청력이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DS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환청처럼 들려요. 그래서 환각 상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주 보고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DS 하면 위협도 느끼면서, 왜냐하면 이게 환각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청으로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DS 갑자기 우리도 누가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거나 환각 이런 것들을 될수 있으면은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근데 착각해서 말을 하거나 환각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창문에 지금 나를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날 감독하고 있다. 뭐 감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뭐 감시한 사람이 없는데, 감시는 누가 감시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항상 저 어떤 사람이 날 감시하고 있다. 아우,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유, 안 내가 보여. 아무도 없는데. 감시는 무슨 감시? 아유, 그렇게 하면은 이분은 더 강조를 해요. 그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더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 그래. 누가 감시하고 있다고? 누구 같아요? 하면 자기가 뭐 평소에 뭐 뭔가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유,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가 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아야 돼요. 근데 뭐그 사람이 어땠는데요? 뭐 자꾸 이야기하면 진짜 현실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안 묻는 게 좋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우, 보이시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내 눈엔 안 보인다 하는 거를 그렇게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 치고, 왜냐하면 바깥에 불이 비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창문을 밤에는 혹시 열어놓으면 어떡해요? 바깥에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도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밤에 누웠다가 창문에 커튼 안 치고 이렇게 비치는 거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혼돈을 더 심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커튼을 치고 밤에는 이런 혼돈을 더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방에는 반드시 불을 켜놓는 게 좋습니다. 불을 켜놔야 되니까 커튼을 또 쳐야 돼요. 불 켜놓으면 바깥에 게더 비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커튼을 꼭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불 켜두는 거,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제목 있는 거는 아,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에 불균형이 와가지고 이 선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나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해 주는 거.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뭐 염분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섭취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통증이 심해도 헛거보입니다. 막 누가 와서 막 꼬집고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 관리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